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2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베드로 감옥에 끄집어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쇠사슬 둘로 베드로를 묶었고 또두 이제 그 교도관이 베드로 양쪽에 같이 누워서 자면서 옆에 같이 딱 묶여 같이 자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문을 굳게 잠그고 문 앞에 또 파수꾼이 있고 그큰 철문이 두 개나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꺼집어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 베드로도 굉장히 배짱이 좋은 사람이니까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일 이제 잡혀가서 이제 죽는데, 그날 밤에 후를 두렁두렁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깨워도 안 깨어나니까 옆구리를 한대딱 치니, 그래, 베드로가 일어나더라고요. 베드로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저절로 이렇게 풀려지고, 베드로가 이제 문 앞에 나갈 문이 열리고, 그큰 철문 둘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열리면서 천사가 인도해서, 이제 그 베드로가 정말 그 밖에 옥 밖에 나왔습니다. 물론 천사는 사람 영이니까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또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 참 이렇게 철문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문이 그냥 통과가 안 되고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그 감옥 문도 그냥 저절로 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뭐 열려버리고 그다음에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도 그냥 저절로 풀려버렸어요. 베드로 옆에 자는 사람은 그냥 잠이 드는지 아무 인기척이 없고 누워있고 그래서 문 앞에 서 있는 파수병도 아무 모른 척 그냥 서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철문 하나를 넘어 또두분 와서 밖에 딱 나와서 보니까 그때까지 베드로는 이 꿈인가 생신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천사가 이제 떠나가니까 베드로가 자유몸이 된 거예요. 어디로 가지 이제? 그 이제 마가 다락방을 갔어. 여기 보면 성경에 이에 베드로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리다.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거리 하나를 딱 지나가니까 천사가 떠나가 버린.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 손과 유대 백성 모든 길에 뻔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그래 베드로가 한 거리 두 거리 지나올 때까지 천사 같이 오네.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못 하는데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 모든 그 쇠사슬이 풀려져 있고 밖에 나와 있는 거야. 그제야 베드로 정신 들어가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 나와서 길거리 한가운데 그래서 이제 깨닫고 어디로 갔냐면 그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의 누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나저 바나바의 누나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사는 사람인데 땅이 많은 그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바나바의 누나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누나 집에 그게 이제 다락방이 바나바는 굉장히 큰 부자이기 때문에 누나도 집이 커서 다락방이 예수님 그 성천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데 거기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할수 있는 정도라 그러면은 다락방이 그냥 뭐 작은 방하고는 달리 큰 한 200여 명. 현재 그 우리 2층 보통 선교학교 교육하는 거기가 한번 꼭 앉아서 사람 한 120명 꽉차 앉아보는데 아마 120명이 모여가지고 뭐 자고 지나고 했는 거 보면 굉장히 그참 개인 집으로는 어마어마한 큰 집이 거기서 뭐 춤을 추도 될 정도로 아마 옛날에 그 나라 시대는 모여서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막 그런 2층에서 그 다락방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 대신에 이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 이거 성령이 충만을 임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다락방을 쉽게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누님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바나바에게 생질이죠. 누님의 아들 생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순절날 모였던 그 다락방에 예루살렘 특별한 교회가 없으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제 베드로가 오게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모였는데 마리아가 사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거기가 문을 두드리니까 문 두드려서 나니까 거기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나와서 딱 보니까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성도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응답 굉장히 빨리 왔지요, 그지요? 베드로 문밖에 깜짝 놀래가지고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문이나 열어주고 가야 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막 뛰어가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 제정신이야 지금 감옥에 있어 베드로는 아니 진짜 내가 봤다고 아마 베드로 천사가 와서 갔는가 보다 그런데 베드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자 문들은 나와 보니까 베드로가 탁와 있는 거예요. 이 그냥 상상만 하세요, 여러분들. 요한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오늘 이제 날 새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전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죄송합니다만 베드로 호텔료가 없어서 그 교도소 안에 이렇게 자고 있었던 거 며칠 지내도 밥도 먹고 지낸 것 같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날이 새면 이제 베드로 끄집어내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니까 막 기뻐하고 하니까 이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는데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교회가 야고보가 죽으면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 막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뭐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베드로가 딱 살아서 나타나네. 꿈 같은 일이에요. 진짜 믿으시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은 저의 생애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저들이 전도 가장 활발하게 되는 곳이 뭐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중미,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그 여러 지역에서 전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제 94년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갔었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기 시작한 것이 1990년도부터 보냈는데 제일 이제 보내고 싶은 데가 아프리카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아프리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아프리카에서 이런 뭐 초대받 집회 그런 적이 없었는데 1993년도에 대전에서 엑스포를 했어요. 그때 제가 대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여름에 내가 찾아오던 목사님 대전에서 엑스포를 대전 생기고 처음 하는 건데 엑스포를 하면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대전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엑스포에서 한국 온 사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우 참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 너무 잘했다. 참 좋다. 영어 전도지 만들어 복음을 좀 전해라. 그래 학생들이 여럿이 매일 엑스포 가서 살아요. 사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형제들이 사귄 사람이 케냐, 가나, 아프리카 케냐 현지인들 거기 와서 이제 막 사는. 그래서 저녁에 그 엑스포 아파트라고 있어. 거기는 이제 엑스포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은 짓고 난 뒤에 분양을 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때는 엑스포 때 쓰려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 아파트 이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아파트 방을 주고 거하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매일 저녁마다 이제 엑스포 아파트 찾아 그들 같이 교제하고 울고 참 놀고 음식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학생 하나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케냐에서 온 사람들 너무너무 고생하고 어려워해요. 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한국에는 음식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 비싸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케냐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 비싸 한국 음식 못사 먹는 거예요. 굽나물이가 굶진 않아요. 그 머무내게 라면하고 고구마 싼거 라면하고 고구마만 사다 삶아 먹는다 하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엑스포 온 분들이 귀한 분들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케냐 사람들 식사를 한번 대접할 게널 데려올 수 있냐 그러게 예 그래 얼마나 데려올 수 있냐 그러니까 10여 명은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제 아내한테 우리 케냐 사람 식사 초대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케냐 닭고기가 귀하다 하더라고요. 한국은 닭고기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니까 닭고기도 사고 음식을 잔뜩 차렸어요. 케냐 사람들 한 20여 명이 왔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케냐에는 식사 초대를 받으면 그냥 가는 게 선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냐에서 왔는데 식사 초대를 목사님 집에 왔는데 선물을 준비하는데 죄송한 선물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케냐 노래로 선물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한국 사람 조용히 서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막 춤을 추면서 케냐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좋고 흥거웠어요. 노래 부르는 그날 하여튼 너무너무 그들이 즐거워 저녁을 먹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제 시간 마칠 때쯤 돼서 당신들 한국에 와서 있는데 한국에 와서 뭘 제일 해보고 싶으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 딱 손에 목사님 얘기 됩니까? 오, 된다고 그랬대. 목사님 우리는 한국에 와서 고속도로를 보고 놀랬어요. 꿈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고속도로가 좋다는 거예요. 케냐 진짜 도로 나쁘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여행을 한번 하고 싶은 게 소원이란 한국을. 내가 생각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좋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지방 도시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내가 성경책을 내가 운전하고 내 아내하고 둘이 가는데, 내 뒷자리에 세 명이 탈, 좀 복잡해. 세 명이 두 명이나 세명탈수 있는데, 그 연락하면 가겠느냐고. 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날 보고, 저 뭐야, 전화를 해달라고. 그럼 우리 준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 목포 갈때 이제 전화했더니, 기다려서 엑스포 가니까 두 사람이 준비해 뒤에 태워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 놀라더라고요. 그뭐 먹고 싶은 것도 좀 사주고 콜라도 마시고 목포에 갔어요. 그냥 목포 갔는데 산낙지 먹는 걸 보고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막 산낙지 군데군데 그걸 막 먹는 걸 보고, 나도 하나 먹었더니 으악 하면 사람들이 막 놀라나 가더라고. 하여튼 그들은 그런 거 보면 한국 다본것 같아요. 그들은 또 너무 나한테 고마워했어요. 뭐 저야 뭐돈 드는 거 없고, 차그 뒤에 둘이, 우리 둘이 부부 둘이 갔는데, 그때 그래 그저 뭐야 케냐 사람 뒤에 두명세명 태운다고 뭐 휴게소에서 뭐 국화빵 하나 사주면 되고, 뭐, 이제 그런데, 돈도 든 것도, 낙지도 내가 안산 거고, 뭐. 그 이분들이 그냥 적은 것인데,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갈또 전화를 해요. 다음엔 대구 간다, 부산 간다, 뭐, 어디 간다, 갈 때. 그래가지고, 케냐 사람 뒤에 한두 명, 세명 태워가지고 그들 이제 또더 가까워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케냐에서 여기 이제 엑스포 할때 그분들 케냐 물건을 많이 팔라고 장신구 같은 뭐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 그게 엑스포 주소로 보내야 하지. 엑스포 주소 아닌 다른 데로 보내면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엑스포만 면세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낼 때 호텔 그 이름으로 보냈는데, 그거 와서 팔라고 왔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빨리 엑스포 때 써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난감한 것도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막, 나한테 와서 울면서 좀 도와달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돕습니까? 근데 우리 그 형제 하나가, 아, 그 분야 좀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분들이 주소를, 이쪽에 엑스포 주소를 몰라서 호텔 주소로 보낸 거지. 호텔을 미리 예약했기 때문에. 이 엑스포는 물건이 틀림없는데, 이걸 세금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가난 나라 사는데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보니까 그게 저 뭐야, 다른 데 쓰려고 엑스포 쓰러 온게 사실이네. 물건이 확실하니까 당연히 그래 줘야 하는데, 그 이제 규정은 엑스포 글로 보내야 하는 것만 건데, 이제 그 확실하니까 그 면세에서 나오더라 해주니, 그분들이 막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때 대전 엑스포 할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행사 본부에서 하루 매일마다 오늘은 뭐 미국의 날, 또뭐 일본의 날, 중국의 날, 뭐 영국의 날, 그 날을 정했는데, 케냐의 날이 왔어요. 그리고 케냐 정부의 케냐의 날이면 누구냐? 엑스포니까 이제 상공부 장관을 보낸 거예요. 이 상공부 장관이 한국에 왔는데, 와서 제일 먼저 그 대전 엑스포 케냐 사람들 만났잖아요. 케냐 사람들이 상공부 장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장관님, 죄송하지 바쁘시다. 꼭 박옥수 목사님 인사 좀 해야 돼요. 박옥수 목사님, 우리 케냐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장관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케냐 상공부 장관인데, 저녁에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싶어 오겠다고. 아, 그러면 저에게 오면 우리 집에 식사를 같이 해도 좋냐고. 아, 고맙다고. 몇명 오냐? 20명 온다 하더라고. 장관 수행원들이 많아서 오라고. 그날 저희도 제 아내가 한국 전통 요리를 곁들여가지고, 또 케냐산 좋아한다. 닭고기, 닭도 막 한국에 닭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닭고기도 막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이제 제 책이 영어로 나온 책이 있는데 Only by Jesus Works라는 영어 책이 있는데 상무부장 그 이야기로 복음을 전했어요. 상무부 장관이 날 보고 아, 우리나라 대통령은 신앙서적 읽기를 좋아한다. 이거 대통령 드리고 싶어. 한 건도 안락하더라고. 주었어요. 그래, 이제 상공부 장관이 왔다가 행사를 돌아갔는데, 그 2003년? 2003년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에 이제 그, 2000, 아, 제가 날짜 2014년 이제 그 봄인데 상공부 장관이 케냐 오라고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 와서 참 우리가 생전 처음으로 제가 이제 나이로비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케냐의 저녁에 한 저녁 7시쯤 내렸는데, 아, 공항이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나라는 공항이 막 대나무같이 밝은데, 어두운 컴컴한데,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 이제 엑스포 관계되는 분, 엑스포 왔던 분들, 제가 친한 분들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이제 호텔 가서 그거 했다고요. 상공부 장관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야요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큰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 한 목사님 무브온이라는 큰 집회를 하는데 부탁이 나한테 2시간 설교를 할수 있도록 그래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케냐 목사님들은 설교를 그래 안 해요. 그냥 좀 하다가 또 찬송 부르다 그러는데 전 2시간, 한 1시간 반쯤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문자를 올리더라고 하면 곧 맞춰달라고 맞춰달라고. 복음을 제가 그래, 나 못한다 하고 이제 했거든요. 그 케냐 사람들이 그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숙소에 가서 자면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나를 섬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때 내가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앞으로 케냐에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케냐 사람 지금은 케냐 잘 사는데 그때만 케냐 굉장히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길가에 신발 이제 헌 신발 파는 거다 떨어진 신발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야요 스타디움은 거의 정심을 안 먹더라고. 또 저녁 집에 그거 기다리고 있고 참 케냐 사람들 마음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한국 빨리 와서 한국 정리하고 케냐에 올라고 막 마음 먹고 왔는데 한국은 또 일들이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뭐 일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세월이 됐어요. 지난번에 케냐에 김기선 목사 가서 교도소를 신학교로 만들었어요. 김기선 목사님이 케냐에 가서 몇몇 기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도소마다 대형 텔레비전을 하나씩 달아줬어요. 교도소 재소자한테 교도관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으로 쉬는 시간에는 방송 나가고, 일과 시간에는 신학교 강의를 한 거예요. 김기선 목사님. 케냐에서 재소자들이 그 공짜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꿈 같은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그 재소자를 갔는데 무기수 한평생 교도소 사는 사람인데, 무기수들이 다 죄사함과 구원함과 변해가지고 교도소에 사형수 무기수가 제일 무섭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못 당해요, 막.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무기수와 보통 일반 죄수다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데 구원을 받고 그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이런 일들 하는 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잡혀 감옥에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죽으면 그들 인도자가 죽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황하게 될것 같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마가 다락방에서 밤새워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 주십시오. 거기서 건져내 주시길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 쇠문이 열리고 나서 그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베드로가 옥에 나와 가지고도 이 꿈인지 생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천사가 떠나고 보니까 옥 밖에 그 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마가 요한이 사는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까 거기 성도들이 내일 베드로 죽는다고 막 밤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깊었는데. 그래 문을 두드리니까 그 계집종인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있는데 밖에 나와서 딱 보니까 밖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기겁을 했어요. 기겁. 베드로 나오게도 기도해놓고 베드로 오니까 기겁해가지고 문이나 열어줘요. 문도 안 열어주고 또 그러다 또 군인들 잡으러 못 자라고 그러지. 아, 문을 두드리는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서 베드로가 밖에 있어요. 네가 미쳤나? 지금 베드로 감옥에 있어. 아니야, 밖에 있어요. 야, 너 정신 차려. 아니. 틀림없이 봤어. 그런데 또 문득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천사가 왔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가보니까 놀랍게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리예요. 정확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상대로 살고 있잖아요. 물건을 살때 눈에 안 보이는 거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고 모양 봐가며 예쁘냐, 그러면 좋은 걸 사,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지고 사서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면 더잘 사게 하려고 포장도 예쁘게 하고 그렇지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놀랍게 되돌아가 감옥에서 건진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감옥에서 베드로 건지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 그렇게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요즘은 보통 이 케냐 가는 비행기가 이디오피아 항공사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오니까 이디오피아 거쳐서 케냐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이디오피아 항공사가 한국에 진출 안 하니까 이제 우리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냐면 그 우간다 이제 거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내려가지고 독일의 형제함에다 이제 방문하고 그날 오후에 게팅겐이라는 곳에 집회하러 가자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몇 시간 해서 이제 주일 오후에 게팅겐에 갔어요. 게팅겐에 가가지고 거의 조그만 교회 이제 거기는 가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메시지 나면 그분들이 가나 사람들 처음으로 이제 또 그 가나 예배에 참석해 거기도 또 가나 아프리카 사람들 막 찬송할 때 서서 막 춤을 추면 찬송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 그랬어요. 그 이듬해 이제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94년도에 제가 예 말을 정정하다가 좀 93년도에 스포에서 94년도에 갔는데 95년도에 이제 케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독일에 샘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샘이라는 형제가 집이 가나예요. 목사님 가나에 한번 꼭 오셔야 합니다. 바빠 못 온다 그랬어요. 시간이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이 또다시 두 번째 나한테 전화를 목사님 가나 꼭 한번 와주십시오. 안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사무엘 형제가 목사님 케냐 좋지만 가나도 좋으면 가나 오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케냐에서 갔다가 두 번째 갈 때 이제 그 가나를 갔어요. 이디오피아 항공을 타고 이제 나라마다 다 써가지고 하는 아프리카 국내선이에요. 가나 갔는데 사무엘 형제가 자기는 직장에서 못 오니까 그 아내를 보내가지고 독일에서 막 우리 쓸 접시, 포크, 뭐 스푼, 나이프 그뿐 아니라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95년도에 4년도에 처음 케냐를 갔고 95년도에 제가 가나를 갔었어요. 그때는 가나 교회도 없고 이제 저녁마다 우리 사람 모에 말씀 전하고 그때 재밌는 게 도마뱀이 한 이 정도 큰 도마뱀이 있는데 가나에 도마뱀이 천정이래. 도마뱀이 기어다녀요 이렇게. 제 아내 한번 데려갔더니 막 발을 의자 밑에 내려놓지를 못해 도마뱀 떨어 물릴까 봐. 처음 갈 때는 도마뱀이 이렇게 우리 방 안에 돌아가 침대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도마뱀은 침대 밑에 자고 난 침대 위에 자고 이렇게 잤는데 내가 어디 갔다 오면 도마뱀이 딱 눈을 반짝대고 오더니 다 침대 밑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날 그 집 주인이 딱 돌아왔는데 도마뱀이 나타나 침대 밑에 들어가니까 주인이 그 침대를 다 드러내고 도마뱀을 잡아 죽였어요. 아이고 내 친구 하나 죽였네. 하여튼 95년도에 제가 가나에 처음 갔는데 가나는 너무 좋은 도시예요. 그냥 혼자 우리 그 차를 한 대 내줘가지고 가나를 몇몇 그 가나 형제를 데리고 전체 여행만 했어요. 여행하다가 우리 그때 겁이 나가지고 숲속에서 혹시 뭐 저 뭐야 표범이나 사전 나타날까봐 사방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가나는 코코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요. 이 코코 아시죠? 이제 그참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가나 그 생산 유명하잖아요. 그 코코아 만드는데 코코. 가나 초콜릿 유명하잖아요. 가나 초콜릿. 길거리에 막 숲속에 주인은 너 코코아가 잔뜩 딸린 거예요. 우리 다 반바지 벗고 긴 바지 입고 혹시 뱀한테 물릴까 봐차 안에서 막 있다가 얼른들 막 뛰었다가 왔다가 막차문 닫고 막 그랬어. 한 번은 또 거기 가나 형제가 나를 보고 코코넛 따러 가자 하더라고. 왜냐니까 저 숲속에 있다고 안 물어가니까 그건 주인이 없는 거라고. 코코넛 따러 같이 그 형제와 같이 갔는데 그 형제는 그때 한뭐 20살 좀 젊은 형제인데 따오 코코넛 나무 위에 꼭대기 올라간 거예요. 아 얼마나 겁이 나는 저 뭐야 정글에 혼자 있는 거잖아요. 만약 표범 나타나면 어떻게 그렇게 겁이 나 빨리 내려와 내려와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가나 여행을 아프리카 여행을 했어요. 어떤 데 가면 길에서 아무것도 위를 보세요. 위에 막 요런데 뱀들이 요런 망한 뱀들이 막 벌벌 있기도 하고 막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아프리카 이제 숲속에 정글 속에 이제 여행을 지금은 가면 뭐 정글에 갈 틈이 없고 그 안에서 집회하느라 집회하다가 뭐 나오고 뭐 밖에 나갈 틈이 없어요. 오전 맞이 예배 맞추나 저 오후 예배 맞이 맞이 또 저녁에 맞춰 저녁에 상담하고 자고 막 그러는데 처음엔 그런 여행도 많이 그랬는데 그 아프리카 대륙에 현재 몇몇 나라 다 누워 전부 다 교회가 서고 복음을 전다고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계속 복음의 문을 여시는데 이번에 브라질에도 정말 그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해지 브라질 그 방송국에서 우리 설교를 중계하면서 시청률이 너무 높고 많은 사람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세 번이나 브라질 그 방송 인터뷰를 개인 인터뷰를 했고 세 번을 했는데 그 편성국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댓글이 얼마나 한 2, 30분 인터뷰하는데 막 댓글이 5천 건이 올라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제 브라질에서 인기를 최고로 얻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너무너무 신기한 이 복음을 들으면 죄 사함을 받고 사람이 거듭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해지 브라질에서 편성국장이 오늘 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다큐를 찍고 싶다고. 다큐 찍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짜리를 찍어야 찍었는데 전체가 5시간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안 되겠다. 그래, 이걸 이제 5등분 나눠가지고 이제 다큐를 하기로 해서 12월 28일, 29일, 30일, 31일, 1월 1일, 그렇게 제일 좋은 연말연시에 방송으로 다큐를 내보내고, 그때부터 브라질 일대에 막 제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시청률도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브라질의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그냥 우리는 어려움 겪고 감옥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그때 사도한 빌립보 감옥 갇혔을 때도 그렇잖아. 그죠? 막그 밤중에 바울이 하나님 기도가 찬미하니까 지진이나 옥문이 다 열리고 그건 또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천사 한번 보내고 천사 그때 바빠서 안 가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진을 보내가지고 막 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가고 있어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해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들어와서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고 저 바울의 상처를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할 영생을 얻으리까? 갑자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 전도를 해보면은 표면적으로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내가 복음 전도 이번에 부산 KBS 홀 집회할 때 이번에 KBS 무슨 말씀을 전하지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간 동안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복음을 전부 다 쏟아내놓고 오면 몸이 그렇게 가볍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걸 봐요. 우리가 복음전에 핍박도 받고 감옥 가는 일도 있고 뭐 선생님한테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사울도 죽이는데 강줄에 담겨 가지고 피해 온 적도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 드리고 내 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저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에 사는 동안에 19살 때 복음을 들었는데, 이젠 그 60년, 59년째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년 되면 딱 이제 60년, 내년 10월 달이 제사함 받는 지꼭 60년 되는데, 지난 60년 동안 내가 잘나가 똑똑해서 한것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이게 진짜 복음인데, 더더욱이 많은 교회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말해요.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죽었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은 죄인이라면 예수 십자에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십자에 못 박기 전에도 죄인, 못 박긴 후에도 죄인이면 십자에 못 박힌 의미가 뭐야?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면. 아니다. 십자에서 우리 죄를 눈가지 희게 다 씻었다.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그런 걸 입증하는 성경에 막 신구약에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 사탄에 속아 성경을 제대로 못 보니까 죄인이란 건 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그 피가 내 죄를 위해 죽었는데 그 피하고 내 죄하고 연결되면 죄가 죄인이 아닌데 오늘 많은 사람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란 말은 다른 말은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우리의 죄가 다 지불됐고 죄가 사해진 게 맞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1962년도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걸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나를 의롭다, 거룩하다, 영원히 온전하겠다, 우리 죄를 기억케 한다 그런 말씀으로 내 마음의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죄인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피로 어려워지기 의인인 거예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제사 안 받고 돌아가셔서 너무 행복했고, 저희 형님이 세상 떠나실 때도 그렇고, 누님이 떠나실 때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례가 이제 올것 같은데. 1962년도 예수님만 제사 안 받고 난 뒤에 제가 다른 뭘 위해 살지 아니 복음을 위해 살 재산 복음 전하다 이제 나이가 늘어서 죽을 때 가까우는데 지금 주님 앞에 선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롭게도 그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탄 너무 간교하게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우리 모든 사는 게 확실한데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죄 속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셨고 죄가 의롭게 됐다고 그 내용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는 실제로 믿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사했다고 믿는 그게 참 믿음이죠. 만약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 죄를 못 사했다면 예수 십자가에 헛 죽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 받았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이야기가 뭐냐면 법원에서 재판할 때 법정 최고형이란 게 있어요.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에요. 사람을 하나 죽이면 법정 최고형에 따라 사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도 경우 따라 다른데 사람 죽여도 경우가 다 여러 있다더라고요. 둘 죽여도 사형 외에 다른 법이 필요 없어요. 다른 사형만 다하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 우리 세상 우리 한 사람 죄를 져도 사형 다하면 다 해결되고 두 사람 죄를 지고도 사형 다하면 그걸로 끝나고 온 인류를 다른 수많은 모두 다 죄를 뒤집었어도 사형 하나로 그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진 거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케냐에도, 탄자니아에도, 우간다에도, 아프리카 모든 나라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일어나고, 역사에 일어난 것을 생각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들은 다른 것 위해 살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만 가지로 천 가지 만 가지 도우시고 은혜와 역사를 더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세상을 떠나도 내가 내 의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신데 예수님 의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죄를 하나도 안 지었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벌을 다 당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의의로우신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 일할 때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배가 파손돼서 하나님 도우시고 빨리 죽지 않게 하셨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베드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주 깊은 감옥에서 고통하죠. 내일 죽으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 베드로 꺼내서 생명을 살려주고 베드로가 정말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이 베드로가 제사 안 받고 듣는 놀라운 자세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눈처럼 희게 씻었습니다. 어떤 느낌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자유 때 경험이나 내 주관을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 믿으십시오. 성경에는 예수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박옥수모 나 의롭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 피가 다 씻었고 나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선한 행위로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선한 행위는